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한겨울에 거실에 있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 AI가 막 갑자기 미쳐버려서 보일러를 끄고 온 집안을 냉동고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어우, 생각만 해도 엄청 추운데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50층짜리 빌딩의 엘리베이터 문을 제어하는 AI가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다가 계산을 아예 잘못해서 사람이 채 타기도 전에 문을 한 0.5초 일찍 닫아버렸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둘 다 AI가 오작동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규제 당국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히 불편한 기계 정도로 취급하지만 다른 하나는 엄청난 규제의 철퇴를 막게 될 고위험 AI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지 짐작해보는 것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에 함께해주고 계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통찰만 딱 건져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임무가 아주 막중하죠.
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전 세계 기술계나 산업계 그리고 법조계가 아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복잡한 규제의 미로, 바로 EU AI법을 해독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AI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볼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출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바탕이 되는 귀중한 보고서 코멘터리와 또 원문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은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아, 김경진 변호사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자료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룰 구체적인 문서는 2026년 5월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하고 7월에 번역된 그 EU AI법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초안 중에서 부속서 I, 그러니까 안전부품형 부분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아, 엄청 중요하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엔지니어나 기획자분들이 당장 내일 회사에 가셔서 우리 제품 다 엎어야 한대? 이렇게 난리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이 문서는 아직 확정본이 아닙니다. 관련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개된 이른바 구속력 없는 초안입니다.
구속력 없는 초안.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내용이 수정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점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오늘 분석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규제의 실타래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솔직히 EU의 규제라는 말을 딱 들으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숨부터 턱 막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겁부터 나죠.
왠지 제품에 AI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막 당장 서류 뭉치를 들고 브뤼셀로 날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들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좀 하십니다. 마치 EU가 아주 거대한 그물을 던져서 세상의 모든 AI를 다 잡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문서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EU의 접근법은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이고 아주 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 무조건 다 때려잡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험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거거든요. EU는 철저하게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요?
네. 단순히 규제 대상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나 그 자체가 제품인 AI라고 해서 전부 다 고위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서에 따르면 고위험 AI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주 깐깐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른바 누적 조건이죠.
누적 조건, 그 두 가지 허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로 그 AI가 부속서 I에 열거된 EU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는 특정 제품의 안전 부품이거나 제품 자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3자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법으로 요구되어야 하죠.
아, 그 두 가지의 교집합 안에 딱 들어와야만 비로소 고위험 AI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군요. 잠깐만요. 첫 번째 조건부터 좀 뜯어볼게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 제 세탁기에 들어있는 옷감 재질 분석 AI나 아니면 거실 온도를 쾌적하게 맞춰주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 같은 건 어때요? 얘네들도 전자제품이니까 어떤 규제의 적용을 받을 텐데 그럼 제 세탁기도 막 갑자기 고위험 기계로 취급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방금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탁기나 온도조절기 같은 대다수의 소비자용 스마트 가전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제 세탁기 출시는 안 막히겠어요.
네, 다행이죠. 왜냐하면 EU가 보는 기준은 이게 집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 공장에서 쓰는 거냐 이런 용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준이 뭔데요?
그 AI가 오작동했을 때 사람의 건강,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미치는 물리적인 파급력이 바로 기준입니다. 세탁기 AI가 고장나서 옷이 망가지는 건 뭐 엄청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아, 짜증은 나죠. 비싼 옷 망가지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으니까요.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대체 근엄의 안전 부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문서가 안전 부품의 개념을 아주 집요하게 해부하고 있던데요.
네. 문서를 아주 꼼꼼히 보면 AI가 안전 부품으로 인정받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전 기능입니다. 이건 철저히 설계자의 의도에 기반을 둡니다.
의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을 구하거나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AI 시스템 공급자가 처음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경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가면 거대한 로봇 팔들이 막 윙윙거리면서 움직이는 로봇 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람이 잘못 진입하면 로봇 팔에 부딪혀서 진짜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오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카메라와 연결된 비전 AI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즉시 로봇의 전원을 팍 차단하도록 설계합니다. 이건 명백한 안전 기능이죠.
아, 반대로 공장의 생산 속도를 막 10% 끌어올리기 위해서 로봇 팔의 동선을 최적화하는 AI라면 그건 안전 부품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애초의 의도가 그냥 효율성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성능 최적화나 서비스 효율성 향상은 안전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꽤 직관적이네요.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건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고장이나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뢰밭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뢰밭이요? 왜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공급자의 애초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시나리오 1이 애초에 나쁜 놈들을 막고 저를 보호하려고 고용한 경호원이라면 시나리오 2는 제가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고용한 요리사인 거예요.
오, 요리사요?
네. 요리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효율성과 맛이죠. 그런데 이 요리사가 가스밸브를 잘못 만져서 집 전체에 불을 낼 위험이 있다면 애초에 안전요원으로 고용한 게 아니더라도 이 요리사는 무조건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는 거군요.
엄청 흥미로운 비유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현실의 맥락을 한번 적용해보죠. 요리사가 요리를 망쳐서 밥맛이 없어지는 건 그냥 성능 저하입니다. 당연히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요리를 못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요리사가 효율적으로 요리하겠다고 가스밸브를 막 자기 마음대로 개조했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요리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부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기업이 아무리 우리 AI는 그저 가스기기의 연소효율을 5% 높여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요. 오작동 시에 일산화탄소 누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유는 가차없이 안전 부품으로 묶어버립니다.
와, 열짤없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딴지 하나 걸어볼게요.
네, 걸어보시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오프닝에서 말했던 제 스마트 온도조절기 AI요. 얘가 고장나서 한겨울에 보일러를 막 24시간 풀가동시켰다고 쳐보죠. 그래서 다음 달 제 전기세랑 가스비가 몇백만 원이 청구됐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네요.
네, 제 지갑이라는 재산이 아주 심각하게 파탄 났는데 이것도 재산을 위태롭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고위험 AI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전기세 폭탄은 고위험을 가르는 기준인 위해, 그러니까 영어로 harm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제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유는 문서에서 그 경계를 아주 칼같이 긋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개념에서 단순한 평판 손상이나 경미한 서비스 저하, 그리고 단순한 불편.
아, 불편함 정도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순수한 금전적 손실은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진짜로 부서지거나 불타거나 다치는 것만 규제하겠다는 거군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물리적 파괴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사용자가 며칠 춥게 지내야 하는 상황은 규제 당국이 개입해야 할 안전기준 미달로 보진 않는 겁니다. EU 특유의 그 치밀함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파괴력에만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이론만 들으니까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이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문서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왜 EU가 저렇게 기준을 나눴는지 바로 이해가 갑니다.
네. 문서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규제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좀 명확히 보이죠. 일단 첫 번째 범주, 즉 애초부터 대놓고 안전부품으로 설계된 녀석들입니다.
아까 그 경호원들이요?
네. 아까 말한 공장의 사람 감지 비전 AI나 거대한 압력 장비 안에서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서 폭주할 것 같으면 미리 예측해서 차단 밸브를 열어버리는 AI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ATX 장비에 들어가는 AI예요.
ATX 장비요? 그게 뭔가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아, 쉽게 말해서 폭발 위험이 아주 높은 환경. 예를 들면 석유화학공상이나 광산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방폭 장비를 말합니다.
아, 공기 중에 가스 같은 게 꽉 차 있는 그런 곳이요?
맞습니다.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꽉 차 있어서 정전기 한 번만 튀어도 대응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런 환경에서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AI는 그야말로 근로자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핵심 안전 부품입니다.
와, 그건 진짜 경호원 중에서도 최정예 특수부대 느낌이네요. 당연히 고위험으로 아주 빡세게 관리해야죠. 그럼 애초에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물리적 위험을 초래해서 안전 부품이 되어버린 두 번째 범주는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엘리베이터 문 닫힘을 제어하는 AI입니다.
아, 이거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AI를 넣는다고 하면 목적이 뻔하잖아요. 아침 출근 시간에 그 1층부터 50층까지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실어 나를 수 있을지 동선을 짜고 문이 열려있는 시간을 단 0.1초라도 줄여서 운행 효율을 막 극대화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자의 의도는 철저히 효율과 편의성이죠.
애초에 의도는 100% 효율성 아닙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소프트웨어 버그를 일으키거나 카메라 센서랑 잘못 연동해서 사람이 반쯤 탔는데 그 수백 킬로그램짜리 철문한테 다침 신호를 팍 보내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으악!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뼈가 부러지거나 진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의도는 효율이었지만 고장이 났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입니다. 차량의 차선 유지 보조 AI도 똑같습니다.
아,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요?
네,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가라고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서 넣은 기능이지만 이 녀석이 고장나서 갑자기 시속 100km에서 핸들을 옆차선으로 확 틀어버리면 대형 충돌 사고가 납니다.
와, 완전 대형 사고죠?
결과적으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죠. 그래서 얘네들도 안전부품으로 같이 묶이는 겁니다.
이 지점이 우리 청취자님들, 특히 테크 관계자분들이 꼭 밑줄을 쫙 그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AI 기술 자체가 막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느냐, 파라미터가 몇백억 개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만 매몰되거든요.
기술력 자랑에 집중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EU의 규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놓인 물리적 맥락을 본다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서 내 취향에 맞춰서 음악을 추천해주는 AI가 고장나면 그냥 좀 듣기 싫은 노래가 한 곡 나오는 거지만 수톤짜리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AI가 고장나면 사람이 다쳐요.
질량과 속도가 개입되니까요.
질량과 속도, 중력이라는 이 물리 법칙과 AI가 만나는 접점이 규제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문서에서도 음악을 추천하는 커넥티드 완구 AI나 아니면 농업용 드론에서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AI는 오작동을 해도 사람을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부품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죠.
아, 드론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확량 예측만 하는 AI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의 복잡성보다 그 기술이 총재하는 물리적 세계의 위험도가 훨씬 더 중요한 잣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규제의 마지막 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I가 안전부품이라고 판정이 딱 났다고 쳐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건데 무조건 다 고위험군이 돼서 철퇴를 맞나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누적 조건이 남아있죠.
아, 교집합이 돼야 한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제품이나 AI 시스템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법적으로 제3자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법률 용어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제3자 적합성 평가라. 쉽게 말해서 제조사가 자기들끼리 연구실에서 우리 제품 안전해요. 이렇게 도장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 깐깐한 외부 기관이 개입해서 검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외에는 제품 규제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블루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규제 매뉴얼이죠. 이 가이드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제조사 혼자서 안전성을 증명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못 믿겠죠?
네, 반드시 제3자 인증기관의 강력한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죠. 이걸 모듈식 접근이라고 부르는데 위험도에 따라 평가 모듈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를 보면서 약간 좀 헷갈렸던 게 있어요. 완구 안전 규정이나 일부 기계류 규정을 보면 모듈 A라는 걸 허용해주기도 한다면서요?
네,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제조제가 조화된 표준을 잘 따르기만 하면 굳이 외부 기관 안 거치고 내부 통제만으로 적합성을 평가하게 해준다는 구절이 있던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와, 아싸! 우리는 외부 평가 안 받고 내부 통제인 모듈 A로 갈 거니까 제3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에 피한 거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 법무팀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논리적 허점이죠. 하지만 EU집행위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제공 문서는 그 꼼수가 통할 구멍을 아주 철저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나요? 내부 평가를 허용해줬다면서요. 완전 모순 아닌가요?
여기서 핵심은 제조자가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법령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입니다. 비록 특정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모듈 A 같은 내부 통제를 허용해줬다고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군을 공익이나 건강을 위해서 강화된 규제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면 AI 시스템은 고위험 분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 법의 원래 취지가 중요하군요.
네. 제조사의 절차적 선택 하나로 AI의 객관적 위험 등급이 뒤바뀌는 그런 천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진짜 빠져나갈 틈이 없네요. 완전 거미줄처럼 촘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촘촘하면 기업들이 막 숨이 막혀서 유럽 시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혁신을 다 죽인다는 비판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EU도 단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서에 보면 기업의 준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신입법 체계 영문약자로 NLF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NLF요? 또 머리 아픈 약자가 나왔네요. 이거 좀 쉽게 풀어주세요.
따라 두었습니다. 제품에 CE마크를 붙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존의 품질관리, 위험관리 시스템이 바로 이 철로, 즉 NSLF입니다.
네네.
이유는 기업들에게 AI 규제를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철로를 맨바닥부터 다시 까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기존 철로를 재활용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존 품질관리 시스템 위에 AI 특유의 위험평가 절차만 통합해서 아주 부드럽게 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오, 합리적이네요.
네. 새로운 규제가 기존 산업 안전 체계와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일종의 호환성을 쫙 열어둔 거죠. 규제의 철퇴를 내리면서도 혁신의 목을 완전히 조르지는 않겠다는 이유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께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꽤 깊고 딱딱한 법률 문서,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김경진 변호사 제공의 지침 초안을 오늘 열심히 파헤쳐봤는데요.
그렇죠.
만약 청취자님이 AI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거나 로봇 스타트업 대표거나 아니면 기획부서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오늘 대담은 정말 엄청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점을 가장 뼈저리게 표배할까요?
예전에는 기획회의를 할 때 우리 AI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파라미터가 얼마나 큰가,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것만 주로 고민했잖아요.
성능 향상이 주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EU 시장에 진출하려면, 아니 전 세계적인 AI 규제 표준을 따라가려면 질문의 차원을 아예 바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야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어떤?
이 AI가 탑재된 기계가 먹통이 되거나 오작동했을 때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파괴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주적입니다. 모니터 안에서 움직이는 코드가 현실 세계의 중력, 속도, 고열 혹은 뭐 화학물질과 만났을 때 어떤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의 명운을 확 가를 겁니다.
맞아요.
그 시야를 갖추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고위험 AI로 덜컥 분류돼서 천문학적인 준수 비용을 치러야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 지침 초안을 씹고 뜯고 맛보다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꼭 고민해보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생각까지 도달하셨나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가 고위험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오작동 시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피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꼼수를 쓰지 않을까요?
꼼수요?
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AI를 개발하더라도 이 무거운 고위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기형적인 제품 설계를 막 도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우회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AI에게 기계를 직접 제어할 권한을 절대 주지 않는 겁니다. 엑셀을 밟거나 밸브를 여는 그런 물리적 제어 장치랑 AI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 아예 분리를 해버린다?
네. AI는 상황을 분석해서 스크랜에 지금 밸브를 닫아야 합니다 라는 텍스트만 딱 띄웁니다. 그럼 그 화면을 보고 기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수동으로 밸브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 자체는 물리적 안전 부품이 아니라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싹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인간을 일종의 책임의 방패막이 혹은 물리적 에어갭으로 사용하는 아주 기형적인 시스템 설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진정한 의미의 모든 것이 스스로 판단하고 연결되는 그런 스마트 혁신의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엄격한 규제를 피하고 개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물리적 세계와 AI의 뇌를 일부러 뚝 분리해버리는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볼 만한 문제네요.
인류는 과연 어떤 하드웨어의 미래,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규제의 그물을 피해서 진화하는 기술의 생태계가 어떤 돌연변이를 만들어낼지 상상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일 겁니다.
네, 기술과 규제의 숨바꼭질은 계속되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이 진흙탕 같은 규제의 전장 속에서 AI와 기계의 결합이 어떤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지적 탐험의 끝까지 동행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